안녕하세요. RP인시티의 전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른 이미지 읽기로 날개에 달린 눈 같기. 날개에 달린 눈에 몸통을 다는 훈련으로서 이미지 읽기를 하는 훈련의 사례를 간단하게나마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전부된 PDF 파일 중 두 번째 것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지 읽기 강좌 두 번째로 미술을 읽는 방법으로 사회적인 이미지를 읽는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영국의 유명한 상징적인 트라팔과 광장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이미지의 그 상징성을 풀어놓고 교묘하게 그 시민들과 이 역사를 알리고 통제하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도구로 쓰고 있는데요. 1812년에 건축가 존 내시에서 개축되어 1830년에 트라팔과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에게 공개가 된 이 광장은요, 사실 치밀한 제국주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번호를요. 중앙에는 넬슨 장군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양옆에는 식민지 개척에 공이 많은 두 사람의 동상이 있고요. 2번입니다. 3번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상징하는 두 분수는 대양을, 이 큰 대양을 영국의 연못으로 만든 것을 상징합니다. 즉 자기네 연못처럼 이 두 대양을 누비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워터로 전투에서 이긴 장면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부조 조각인데요. 이 조각은 유명한 이 스페인의 그 앞바다에 있는 트라팔가 바다의 해전에서 이긴 기념으로 워터로 전투에서 적들에게 뺏은 대포를 녹여서 만들어서 영국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새가 바로 이 프랑스군과 이 스페인들에게 뺏은 그 구리로 녹여가지고서 만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서쪽까지 이 점령한 나라의 대사관 건물들이 마치 대국에 인사하는 것처럼 둥그랗게 둘러싸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캐나다 공간서부터 시작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간까지, 즉 해가 동쪽에서 져서 서쪽으로 한 번도 영국에서는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어느 제국에서는가는 항상 해가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은 그 일부는 많이 팔아서 또 다른 것이 입주되고 했지만은 말레이시아 대사관서부터 시작해서 대영 제국의 식민지들이 이렇게 반원형으로 포진하듯이 넬슨의 중심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넬슨 1번에서 바로 보이는 맞은 건물에 이제 그 이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이 유명한 그 정부청사인 화이트 하우스입니다. 백악관도 화이트 하우스라고 그러고, 영국의 이 정부호를 그 화이트 홀 또는 화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화이트 홀이라고도 많이 그렇죠.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해가지고서 그 이 영국의 이 교묘한 그 제국주의적 상징성을 이 트라팔가 광장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형 박물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데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 것 중에서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데이트 모던 같은 경우는 원래 빨간 전화박스를 디자인한 길버트 스코트 경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아르데코 시대의 상징적인 그 영국의 디자이너죠. 그 데이트 모던 같은 경우도 이제 화력발전소로 지었지만은 그 외장의 그 이 데코레이팅 엑스테리어의 디자인은 이 길버트 스코트 경에 의해서 아르데코식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건물이 사실은 화력발전소였었고 이 강을 통해서 석탄을 날려가지고서 강변에 지어졌는데 이 석탄을 떼서 만드는 화력발전소가 이제 그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전부 다 없어지고 30년, 40년 이상을 그 빈 건물로 있던 것을 이 시티 런던은 남쪽 그 동쪽을 세락한 지역을 개발해서 이 전력을 생산하는 그 발전소를 문화 발전소로서 새로운 3000년을 여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 창조 산업을 육성시키면서 이 영국의 새로운 이 산업을 일으키겠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예, 바로 이 발전소를 데이트 모던으로 2005년에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이 개관을 기념으로 세인트 폴하고서 지난 밀레니엄을 상징하는 세인트 폴하고 바로 교묘하게 위치적으로 맞아떨어진 화력발전소하고 거기서 다리를 놔가지고서 이 다리 이름을 밀레니엄 다리라고 붙인 것입니다. 즉 영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 밀레니엄 산업을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나 그 비주얼 아트 산업을 해가지고서 세계적인 주자로서 우뚝 서보겠다라는 야심찬 앞으로 다가올 이 밀레니엄의 그런 그 야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실은 모든 나라의 이미지, 이 건축물에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드러내서 바로 읽게 된다 그러면은 그 집단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세인트 폴과 데이트 모던을 잇고 있는 밀레니엄 다리로 바로 영국인들의 천년의 전략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앙청을 위에서 보면은 날일자로 일본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상징하는 날일자로 짓고 그 이 뒤에 산으로서부터 오는 전기를 끊고 일제의 침략을 영원화하기 위해서 바로 중앙청을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의 안에는 이 상징성과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한 집단의 정체성과 한 집단의 희망과 한 집단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이 사회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건물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주변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자 다시 세 번째 파일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셨습니까? 1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저희 특유의 엿보고 해석하고 간섭하고 이 말을 건지는 그런 복잡한 방식이 아니죠.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 독자나 관객이 이 초록색, 엷은 이 노랑색으로 표현된 사물과 예술 작품을 가지고서 흥미, 형태, 유용성, 용도, 기술, 재료, 무늬, 타인 시각이라는 이 단순한 시각으로서 이 바라보는 그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자, 1번 중앙에 있는 사물 혹은 예술 작품을 이 독자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관심을 끄는 것은 흥미성입니다. 만약에 흥미가 없다라면 그냥 지나치고 말죠. 자, 흥미가 있다는 것은 일단 이 독자에게 그 보는 사람에게 가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물을 봅니다. 그러고서 이 관심이 더 있을 때 형태나 색을 보게 되죠. 그러고 다시 또 관심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더 엿볼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자기 중심에서 그것의 유용성, 실용성을 평가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면 제일 처음에 입으로 가져갑니다. 즉, 먹을 것인가, 못 먹을 것인가를 가지고서 이 판단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떠한 사물을 바라봤을 때 자기중심적에서 자기한테 유용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오고 말죠.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자, 사물을 바라봤을 때 이 깊게 보고 깊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용성의 단계입니다. 이 유용성을 판단하고 나서는 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용도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생각하기가 귀찮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할 때, 자, 밑에 세 번째 칸에서 보는 것 같이 가치성을 판단하고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판단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렇게 용도, 목적을 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아, 그것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판단을 갖게 되면은 또 다시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한목적성, 이 그것은 재료가 적당하지 않다. 나 같으면 이런 재료로 만들었으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또 하나 또 유추하게 됩니다. 이 유추하게 되고 이 결과적으로서 이제 먼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 이 장식성이나 문의성, 예술성 같은 것을 판단하고 거기서 더 한 발 나가게 된다 그러면 타인의 시각으로서 이것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시각, 제3자의 시각을 엿보고 최종적으로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나 제작자의 시각을 엿보게 됨으로 해서 그 사고 과정이 끝나거든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이 복잡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20대 후반, 30대 초에 몇 년 동안 돈을 번다고 귀금속 디자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귀금속 디자인을 하면서 이 숍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손님이 들어오면요. 이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30초 동안 관찰하는데 최소한 30초 동안 6가지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온 목적이 무엇인가? 아이쇼핑이냐? 정확하게 무엇을 사러 왔느냐? 사러 왔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무엇을 사러 왔느냐? 혼수용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애인한테 줄 선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한테 선물을 목적으로 온 것인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미식을 판단합니다.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로서 어느 정도의 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경제력을 판단합니다.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차림이라든가 또 그 이 입고 있는 신발이 신고 있는 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재미나는 논리입니다. 자, 이 보통 옷 같은 경우는 단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가 이 점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옷은 단벌일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신발하고 허리띠입니다. 사람들이 관과하기 그냥 그 넘어가기 쉽고 이 옷은 단벌이지만은 허리띠하고 신발 같은 경우를 격에 맞춰서 갖췄느냐 또 거기에 걸맞는 수준인가 판단해가지고서 적절하게 그 사람의 경제적인 그 규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요. 이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숍에서 새로 나온 옷 같은 경우를 보고 그 가격 같은 경우도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여성지에 나오는 광고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결론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개성적인 미식입니다. 자 검은색을 좋아하느냐 빨간색을 좋아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보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느냐 또 다른 유색 보석이나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진주, 비치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미적 개성을 판단한 다음에 이 손가락 사이즈, 목의 사이즈, 그것을 부착할 그 사람의 신체적 사이즈를 도출해서 그 사람의 기호에 맞게 정확한 샘플을 보여줄 때, 착용시켜줄 때 바로 그때 오다가 즉석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입맛과 기호를 잘 맞출 수 있을 때 성공한다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읽어내는 기본은요, 사물을 읽어내는 것부터 시작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사물을 통해서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 그 1번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자, 이 파일을 봐주세요. PDF 파일. 중요한 것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사물과 교감, 이 초록색의 반사선이 교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하고 이 사물이 이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하고 같이 교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판단하는 수십 번의 과정을 통해서 사고과정이 발달하고 사물과의 교감 능력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를 바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입장과 견해를 읽어내고 그 바탕으로 나는 과연 바르게 보고 있는가, 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주관성의 범위는 무엇인가. 자, 객관성을 지나치게 넘은 주관성 같은 경우는 인정 못 받죠.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개성과 주관성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객관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개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내 자신과의 만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각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만나게 마련이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사례만 들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다시 네 번째 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화일, 사람을 읽는 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오픈 열린 강좌에서는 3시간 정도 이것을 강의를 하고 다시 이 MP3 같은 경우는 이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분, 20분씩 해서 40여 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본 강좌에서는 보통 100시간에서 120시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이니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페이스북이나 카페를 찾아서 주저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읽는 법은요, 주의를 할 게 있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질 않습니다. 보통 옷을 통해서 자기를 감추는 데 이용을 합니다. 즉, 자기를 감추고 있고 또는 이 허영적으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만을 드러내는 데 이용함으로써 교묘하게 그 감추고 있는 위장들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는 이중성을 옷으로 겉모양으로 연출하며 그것을 이미지로 드러내기 때문에요. 이 본질을 감추고 위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은 이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노출시키는 이중성이 항상 교차된 번갈아가면서 나타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질 말아야 돼요. 허영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냐, 안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타난 것이냐, 이 본질적으로 드러난 것이냐. 자, 허영적인 이미지라 그러면 감춰놓은 것이 무엇인가? 즉, 은폐욕구로 감춘 이미지는 내부의 욕망을 적절하게 감추는 데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사람들은 이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실현이나 발현 욕구로서 드러난 노출된 이미지는 대부분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자신의 욕망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미지를 읽는 것은요, 첫째는 보는 사람은 외부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일단 외부를 만나니까요. 자, 외부를 만나서 이 외부에서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사람들 옛날에는요, 이 표현 욕구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옷값도 비쌌고 가난해가지고서 그냥 적당히 추위나 더위를 막는 데 이용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다못해 어린애들까지도 표현 욕구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거든요. 이 표현 욕구 속에는 실현 욕망과 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눈을 이동해서요, 외부에서 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실현하고 싶지? 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싶지?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고 눈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타인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그 옷을 입은 목적이 그 보여주고 싶은 이 실현 욕구와 발현 욕구가 숨겨진 전략과 목적은 무엇인가? 자, 선을 보러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한테, 이 상대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서 잘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은 경제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몸매를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전략과 목적입니다. 선을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데이트를 하거나 자 이렇게 어떠한 전략과 목적이 숨어 있는가를 본 다음에 이 내부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부로 옮아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욕망과 그 욕망이 이 자체 의식에서 나온 것이냐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냐를 또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 문제가 없죠. 자 무의식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 무의식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이 먹은 어른들이 이 나이 어린 사람들 보고서 행동을 쉽게 판단하는 까닭도 이것이거든요. 애들을 키워보고 또는 자기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서 이 경험이 쌓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 속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부하고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들은 이 무의식에서 욕망 같은 경우 자 장가를 잘 가고 싶다. 예? 결혼을 잘하고 싶다. 자 이런 그 이 본능적인 욕망 뭐 섹스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사실 본능적인 욕망들이 이 결국 섹시함의 미래든가 또는 이 성욕을 표출하고 싶은 욕망들이 옷차림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적절히 표현하면서 은폐를 시킵니다. 반은 표현하고 반은 은폐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율 같은 경우를 이제 바라보고 결국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이 내가 봤던 것하고 외부하고 연결시켜서 한 사이클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12번까지의 과정을 통해가지고서 사람을 읽는 것이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이 사람을 읽을 줄 알게 된다 그러면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가 디테일 같은 경우 하다못해 옷을 선택했을 때 색깔의 범위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 말이죠. 옷 색깔을 굉장히 화려하면서 이 색도 채도 차이가 엄청나게 큰 옷을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대개 대체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많습니다. 이것은 서양 남자나 동양 남자나 똑같은데 거의 틀림없이 사이코패스가 많습니다. 옷을요, 이 소심한 사람일수록 이 색깔의 범위를 넓히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화를 생각해요. 이 규정되게. 엄격한 교육이나 사회적인 그 이 간섭을 받고 사는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색깔을 넓게 펼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색을 동일하게 통일시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난하죠. 눈에 띄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 늘상 절절하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를 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색깔에다 강한 포인트를 주고 그러니까 똑같이 검은색을 이 택할 때도요. 이 텍스타일이나 이 문양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을 나타내가지고서 그 안에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휘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텍스타일이라든가 옷의 질감이라든가 옷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든가 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반사 이 능력 같은 경우 이 광택나는 구두를 신고 있다든가 말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서 바로 그 사람을 읽고 사람을 판별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 읽기를 하면은 상대가 나한테 읽힌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읽히면은 그 순간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읽히는 사람이 항상 읽는 사람한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리더의 조건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제대로 된 미술사 교육이나 이미지 읽기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서운 무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미지 읽기입니다. 이 이미지 읽기를 미술사를 통해서 할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니라 세계 미술사 같은 경우는 이 집단의 미의식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리스인의 미의식, 메소포타미 중동 사람의 미의식, 서구 사람의 영국인의 미의식과 프랑스 미의식이 다르고 다시 미국 사람들의 미의식이 다른가 이들의 테스트를 골고루 알고 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판단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세계로 진출해 나가는 지름길이고 여러분들이 국제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세계 속에서나 이 딜레즈가 말한 것처럼 탈구조주의 학자 딜레즈가 말한 것처럼 어느 세계에서나 살 수 있는 유목민 어디서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이 진정한 세계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능력을 갖추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P 인스티튜 런던에서 제일 좋은 미술학교 RP 인스티튜의 열린 강좌 전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